할렐루야. 오늘 그 찬송을 우리 자우스 형제가 이렇게 찬송이 잘 부르지 않던 찬송이라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곡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증거 내용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찬송을 이제 고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항상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일에 찬양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날에는 될수 있는 대로 그 말씀에 맞춰서 찬송을 정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아마 1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총체적으로 1년, 지난 그 1년 동안에 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그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주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한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 그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에 나타난 삶의 능력이나 삶의 열매나 삶의 업적은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본문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약속이란 단어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prom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약속 가운데에 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특정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promise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특정한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 이것이 특정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들은 이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대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구약 시대에 살던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과 특권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특정한 약속에 더 좋은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저만 쳐다보는데 예? 여러분들 정말 그 말씀에 은혜가 되면은 좀 아멘도 하세요. 그냥 너무 거룩하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좀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예.
아멘.
예, 아멘. 기쁨은 좀 기쁨을 표시하세요. 슬플 때 여러분들이 울지 않습니까? 근데 우는 건 잘하는데 왜 기쁨을 표시를 잘 못해요? 예, 표시를 하십시오. 자, 오늘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구약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것을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고 듣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구약 성도들이 보고 싶어하며 듣고 싶어했던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사람들을 죄와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메시아가 서 계신 것이에요.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구세주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과 만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기적의 현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사모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 구세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새로운 약속의 시대는 열렸습니다. 이처럼 역사와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왜 신약을 구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확실한 그리스도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나 약속 또는 예언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더 좋은 특권, 바로 그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확실한 구원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처럼 확실하게 선포되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처럼 확실하게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받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을 희망하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죄를 짊어가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 복음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갖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수백 차례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선포한 다음에 떠나가셨어요. 그들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또한 그 다음 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하신 영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우주적 교회관입니다.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다분히 팔레스타인에 국한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방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은 이스라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섯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구약에도 내세에 대한 증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처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계시 아래서 비로소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관한 확실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뚜렷한 비전을 계시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말미에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놀라운 삶을 살았다면 지금 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증거한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12장 1절로 2절에서 내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자,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11장을 지금 그렇게 장장히 지금 얘기한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부터 쭉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로서 경주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삶이 마치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야 되는데 그 짐을 자기가 지고 허덕이면서 경주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면은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그걸 지고서 지금 끙끙거리고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올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뛰고 있는데 나는 짊어지고 뛴다면은 눈에 뻔히 보이죠.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홀가분하고 명쾌하게 주파하기 위해서는 죄와 더불어서 싸워야 합니다. 1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죄에 대항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데 그 투쟁하는 그 의식이 좀 적다 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너희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서 지금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악과 선이 그냥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이 지게 되면은 선이 이기는 거고 선이 지면은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예. 아멘. 바울 사도는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의 경주의 장애물임을 알았을 때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주의 필수 조건은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인내의 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참는 것이었어요.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그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덕은 인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밭 이야기를 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주자의 필수의 덕은 뭐라고요? 뭐예요? 인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내라 하는 거예요. 인내. 예수님도 십자가를 인내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예.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 예. 다 같이 인내.
인내.
예, 인내. 경주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어느 시골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돌려가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수요일 저녁인데 밖에 비는 오는데 그날따라 장로님도 이제 안 오시고 그래서 누가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저 거기는 이제 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이러한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하라고 해서 사람이 할 수 없이 이제 나가서 했는데 뭘 설교했느냐 하면은요 앞에 나가니까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에? 뭘 해야 할지. 그래서 한참을 그냥 강단에서 이러고 있다가 한 이야기가 딱 한마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거기에 어떤 예수를 잘 믿고 사업을 하던 한 분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사업도 이제 실패하고 그래서 포기하고서는 이렇게 그 앞을 이제 지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뭐 그 시골 교회에 뭐 보잘 것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아닌 한 그 앳된 청년이 나와가지고서는 그냥 무두커니 가만히 서서 얼굴이 그냥 막 빨개지면서 있다가 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마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그 나그네로 왔던 그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은혜를 받고 이분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교회 출석한 날인가요? 침례 받은 날인가요? 어느 날일까요? 예? 침례 받은 날. 예? 예? 침례 받은 날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예. 또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날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날이 그날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날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경주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해서 양육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남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면은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도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그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전도한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해야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주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경주를 하셨는데 어떻게 달리셨을까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에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보상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역사가 도래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견디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이 경주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빌립보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과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열쇠는요,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것이 11장의 열쇠예요.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좁은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바울은 인생 석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증인들은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죽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상에서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의 그 함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지난 1년을 돌이켜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보십시오. 그 속에는 아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목숨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단 속에는 에녹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어려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에녹의 말입니다. 또 그 가운데는 노아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내 믿음에 동의한 사람이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고독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노아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단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생을 걸고 나아갔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에 백성들의 원망과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이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광야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도 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주 절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이 응원단 속에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형을 받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내세의 소망 때문에 구차의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칼에 베임을 당하고 양가죽을 쓰고 굶주리고 유리하면서도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걸어야 할 그러한 삶의 길을 다 경험한 사람들로 이 경주의 고독과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희미한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명확한 계시의 신 약속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적의 삶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영혼은요,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고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목적을 위해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아주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 당대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는 그 특정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골고다 언덕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약속까지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특정한 약속을 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약 속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특정한 약속을 받고 부활 영광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약속을 받은 자로 내가 변화되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